요즘은 모두가 다 방송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누구나 다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어서 누구나 다 방송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방송국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미디어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내용은 누구든지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누구에게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펼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들을 펼치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가짜들이 판을 친다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가 혼돈되어 있는 세상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가짜라는 말이 은연중에 들어와 있고, 특별히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저것이 진짜일까? 혹은 이것은 가짜 아닌가? 저것도 가짜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 게 좋은 모습인데, 신앙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다 보니 신앙에도 가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좋은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에 가짜를 판명하는 기준이 진리를 찾아서 가짜를 구별해내는 게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면 가짜라고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가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위를 따져서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가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유튜브를 볼때 나와 맞지 않으면 모두가 다 가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만 알지요. 정말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에 근거해서 진리에 맞지 않으니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본인만 알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죠.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표류하는 그런 사람 같은 시대입니다. 사방이 물인데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룻기를 접하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워낙 유명한 책이다 보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 얘기가 맞으면, 그래. 맞지 않으면, 혹시 가짜 아니야?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을지 걱정이 심이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나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나 내 경험에 비추어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아,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왜 그렇지? 틀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너무도 많이 자연스럽게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벌써 5년째 가고 있는데 가끔 저는 뜨끔뜨끔할 때가 많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전혀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포기하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진리라고 받아놓고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할때 그것이 틀렸다라고 밀어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갖는 내용들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들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갖는 믿음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삶은 변화된 게 전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자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지난밤에 있었던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함께 소망하며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룻이 잠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의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의 발치는 바로 보아스죠.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살짝 들고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갔던 지난밤 그곳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와 내용들을 다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아침에 사람이 서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까지 그렇게 어두침침할 때 룻이 일어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룻이 어젯밤에 보아스와 대화를 나눌 때에 보아스가 모든 내용들을 약속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이 내일 새벽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보아스는 룻이 그렇게 자기가 약속해주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증해주는 듯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했을까요? 첫 번째 보아스가 염려했던 것은 그 룻의 명성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보아스가 잠자리를 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 여인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적지 않은 소문이 퍼지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이 룻이라는 상황이 이방의 과부로 가난한 처지에 와 있는 여인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더더군다나 안 좋은 소문이 퍼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저 요물 같은 게 돈 많은 노인을 꼬드겨서 한몫 챙기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소문이 날 판입니다. 이것을 보아스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지난밤에 그 모든 이야기가 약속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새벽 미명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결국 보아스의 마음속에는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의 명성에 관한 이야기가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 명성에 흠이 안 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룻을 그 하룻밤 그곳에서 머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룻이라는 여인은 지난밤에 굉장히 엄청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상을 받고 보호와 안전을 구하러 왔던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 날개로 자기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인도가 약속되는 것을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일생 일대에 가장 황홀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앞으로의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청사진처럼 보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아마도 이 지난 밤 같은 기억은 아마도 루스에게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과정 속에 루시라는 여인은 자기와 결혼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법에 근거하여 보아스에게 요구를 했고, 보아스 역시 그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루스에게 그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기업을, 너희 가정의 기업을 물어주겠다. 굉장히 일이 잘 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보아스보다 이 엘리멜렉 가문과 더 가까운 기업 물을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기업을 물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이 사람이 거부를 한다면 내가 그것을 책임져주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룻은 어떤 형태로든 그 남편이 보아스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기업 물을 사람이 됐든 반드시 기업을 물게 될 것이고, 그 기업 묻는 일들을 통하여 이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잇는 일들을 약속받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약속이죠. 굉장한 은혜이고 굉장히 황홀한 그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하룻밤 사이에 보아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룻은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아스는 한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못 자냐면, 보아스가 요청받은 내용이 한 여인의 간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 자기가 할 일을 말하는 듯이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룻 역시 한 남자에게 간청을 하고 있지만, 이 한 남자가 답해주는 내용들은 그냥 한 남자가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찾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 한 남자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룻이 느낀 만큼 보아스 역시 그런 책임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나보다 기업무를 우선권에 있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야 되나? 그 사람이 만약에 예스 한다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 사람이 만약 노를 한다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되나? 그 룻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대우를 해드려야 되나? 아마도 수만 가지 이야기들이 보아스의 머릿속에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여러 낮을 고민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되지만, 보아스는 이제 막 들은 겁니다. 막 들어서 그 내용을 실행에 옮겨야 될 상황인 거죠. 아마도 한숨을 못 잤을 겁니다. 한숨을 못 잤을 거예요. 반면 룻은 어땠을까요? 룻도 잠을 못 잤을까요? 뭐 잠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잠을 못 잘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은 굉장한 평안한 잠을 잤을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보장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친히 보아스가 담당해 주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게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을까 추측하기 충분합니다. 어쨌든 두 남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하여 서로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그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지난 밤이 지나갔고 오늘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아서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 속에 우선적으로는 루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루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룻을 돌려보내는 보아스의 모습이 남달라 보입니다.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오미에게 돌아갈 룻에게 룻이 가지고 있는 겉옷에다 보리를 잔뜩 부어주는 겁니다. 여섯 번 데워줬다 그러는데 이게 대박으로 데워준 건지 말로 데워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 아시죠? 대박도 아시죠? 대박을 열 번 달아야 한 마리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모르는 척 이렇게 하세요. 그죠? 양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섯 번 데워서 지워졌다라고 하는 양은 아마도 생각보다는 많은 양을 보아스가 룻에게 준 것 같아요.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음식을 혹은 양식을 나눠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지요. 첫 번째는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났을 때 그 보아스가 룻을 섬기면서 주었던 그 모습입니다. 2장 14절을 가면 보아스가 처음으로 룻에게 양식을 나눠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식사를 할 때 모습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식사를 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 볶은 곡식을 주인인 보아스가 그 가난한 처지에 있는 여인, 그래서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그 여인에게 지금 서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먹고 남겼답니다. 그 남긴 곡식은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나누게 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즉 주운 보리 한 에바를 짊어지고 또 보아스가 주었던 볶은 곡식을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요리가 된 내용을 룻을 통하여 받고 있는 겁니다. 즉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전달되었던 그 양식이 지금 나오미에게 주어지고 있는 형태인 거죠. 사실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1장 6절에 가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출발을 했습니다. 1장 6절에 가면 그 여인이 즉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 목적은 양식을 얻기 위함이었고 그 양식이 지금 보아스를 통하여 그들에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스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룻이 경험하고 있고 보아스란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구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역사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환경인데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아스를 통하여 룻과 나오미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은 그냥 단순히 먹을 곡식만 주었던 그 보아스가 이제는 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 여인이 한동안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보리를 오늘 돌아가는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리를 지워 보내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어머니에게 전할 말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오늘 본문은 룻의 입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직접 기록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즉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결국 룻은 나오미에게 빈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근데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양식을 얻기 위해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왔던 룻과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라는 한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의도를 갖고 지금 저자는 빈손이란 말을 써요. 왜냐하면 1장 21절에서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을 빈손된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을 빈 털터리로 만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볶은 곡식을 가져오기 전까지. 그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기 전까지 룻의 마음속에 그리고 나오미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도 흐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일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를 여섯 번 대어주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나오미에게 할 말을 직접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안 만드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상을 받기를 원하여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그들을 되돌려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날개를 이 룻과 나오미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나오미는 직감합니다. 나오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보아스의 이야기와 행동을 들었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18절에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누굴까요?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나오미와 룻의 문제였잖아요. 그죠? 나오미와 룻의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체가 누가 된 거예요, 이제는? 보아스가 됐죠? 보아스가 동분서주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거랍니다. 그러니 룻과 나오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누가 그 일을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러 온 그 사람들의 은혜를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채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쉬지 않고 보아스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지 않고 보아스도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수동적인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다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보아스는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라 보리를 여섯 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성읍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룻일까요? 보아스일까요? 보아스 같아? 룻 같아? 한글 개역 성경에 이게 불분명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주어가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럼 누굴까요? 3인칭 남성 단수 보아스죠. 보아스가 룻과 함께 집을 나서고 집이라기보다는 그 잠자리를 나서고 있는 거예요. 룻은 보리를 짊어지고 어머니에게로 가고 있고 보아스는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이 자고 있는데 이때부터 일하기 시작했던 보아스는 어쩌면 어저녁에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그 룻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보아스는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새벽 미명에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보아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룻과 나오미에게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아직까지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약속의 말씀만이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실체로 주어진 게 없어요. 단지 상징적으로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 믿음의 눈으로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거죠. 이게 지금 나오미와 룻이 나누는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 부분이 아마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말씀일 텐데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직면한 상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장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 이해가 되시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바로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흙먼지를 날리면서 저놈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들을 바라보자 두려움이 생기죠. 그렇다고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앞은 뭐가 있어요? 홍해입니다. 건널 길이 없어요. 어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죠. 진퇴양난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맞닥뜨리는 가장 슬픈 현실일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죠. 어디를 가든 죽음밖에 없는 듯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여 불평하고 그렇게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정상적인 상식적인 말이에요. 어려움에 봉착하고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로 나를 인도했던 사람이나 그 일로 나를 밀어넣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불평불만 갖는 게 당연할 수 있지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과 동일하죠. 가만히 앉아있으라.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을 체념하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와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그 우리들의 소원과 마음의 원함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소원은 뭘까요? 구원이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과 생명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의 금전적인 문제 혹은 내 자녀의 취업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에서의 주어지는 생명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내용들을 행하고 계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가 구하고 있는 부차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눈으로 답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에게 보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보리를 통하여 빈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그렇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꾸만 그 보여지는 보리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한 가정을 세우는 이 일, 한 가문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분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제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완성시켜 나갈 그 하나님을 앉아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은 이미 나오미와 룻이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반가워서 묻습니다. 16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그 질문이 각주가 하나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도 있을 텐데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들어오자마자 너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굉장히 뜬금없죠? 아니, 어제까지 어머니예요, 저예요, 저. 야, 너 누구냐? 뭐 치매가 걸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자, 나오미는 뭘 묻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신분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너 미세스 보아스가 됐냐? 못 됐냐?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보아스랑 결혼했냐? 못 했냐? 첫남반을 보냈느냐? 못 보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 것처럼 지금 보아스가 이룰 일들은 뭐예요? 이 룻의 신분을 완전히 자기의 와이프로 만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미를 위한 길이고 나오미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그게 기업을 물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구원을 지금 완성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그 하나님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룻이 혹은 보아스가 직면했던 상황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했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뭘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은 나에게 필요 없는 일인데 왜이 상황, 이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지? 그렇게 앞을 보고 뒤를 보면 죽음뿐인 것 같은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전부터 일하셨어요. 예전부터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가실 거예요.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을 자기의 와내로 맞이할 때까지 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그 날개 아래서 안식과 보호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여 그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찾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그 사람이 부하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자녀가 있든 없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으로 온전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손 같은 인생들이 그 어느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하고 충만한 가득한 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룻에게 하고 있고 오늘 나오미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문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맡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루시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여 그렇게 고국을 떠나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그 베들레헴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보아스를 통하여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나오미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베푸심, 우리의 빈손 같은 인생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앉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일들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